자,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 우물이 이제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배우는 장소라고 얘기했고, 이제 기도를 배우는 곳이다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목숨을 건 충성을 배우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대단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시골에서 이게 목동이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던 그때에 이제 형들의 안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골리앗을 죽이면서 국가적 영웅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뭐 엄청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래가면서 이 동네 아줌마들이 막 그냥 아줌마 부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 다빠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울 빼고는 다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죠. 이성적으로 사랑했어요. 사울의 아들인 누굽니까?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건 이성적인 이성 간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성애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성 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왕위를 이제 다윗에게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늘 이제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미갈이 도와서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요나단이 도와줘서 목숨을 구해줬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울에서 떠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몰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은 마침내 이제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죠.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신임을 얻었을 때에도 여러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 생활을 했고 또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니면서도 이제 여러 전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들여오는 전쟁도 하고 뭐 여러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초창기에 다윗의 군대 구성원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무엘기상 21장에 한번 보시면 사무엘기상 2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사무엘기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졸리니까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굴로 피함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니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그와 함께 한 자들이 400명가량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대장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장이 누구를 모아서 대장이 됐냐 이렇게 보니까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다 이리 모였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표현이죠? 오합지졸졸지 오합졸지들과 어중이 떠중이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희씨.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힘 있고 뺑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예수님 잘 압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오고 여러 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는 뜻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실 모여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 다윗에게도 이런 사람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온갖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군대, 그러한 군대를 이러한 참 별 볼일 없는 사람들로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찌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고난 중에 있는 자고 빚진 자고 불만이 있는 자고 다 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참 오라고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다 오라고 하시고 기꺼이 그러한 사람들의 대장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전사들로 훈련시켜 가신다 하는 것을 보면 참 내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 중에 사망하면서 사울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죠. 왕국의 주인이 바뀐 이후에도 사실 사울 추종 세력, 잔존 세력과 다윗 추종 세력 간에 오랜 전쟁이 있었다. 사무엘기하 3장 1절을 보면 전쟁이 꽤 오래 갔습니다. 오랜 시간 전쟁을 했어요. 다윗의 왕권이 확립된 이후에도 여러 전쟁을 직접 이제 나가서 주변 국가들을 주변 국가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딱 정의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게 언제 나오는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좀 왕국이 안정됐을 때 자기 집을 멋들어지게 하나 지었거든요. 백향목으로 그냥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하나 딱 지어놓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성막이 초라해 보였어요. 이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포터블, 들고 다니던 조립분해 해가지고 들고 다니던 이 성막이 대단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전을 하나, 하나님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넌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네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 때에 가서 그걸 짓게 허락하겠다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다. 안식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시는데 어쨌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전쟁을 계속 이제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낸 것이냐면 다윗은 전쟁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물을 이야기할 때에도 전쟁과 관련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기하 23장에 나오는 이 우물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 자체는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그 이제 과정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무엘기하 23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여러 장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아둘람 굴에 다윗이, 다윗 진영이 아둘람 굴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 베들레헴 북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있으면서 블레셋의 수비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할 때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이 아둘람 굴을 이 상황, 지금의 이 상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의 그 아둘람 굴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요거는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둘람 굴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초창기에 그 이제 성경의 그 아둘람 굴 얘기는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피해 다닐 때 얘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한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좀 가까워요. 예루살렘 남쪽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이제 세 용사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윗과 세 용사와 블레셋의 수비대와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또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일차적으로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 세 용사의 용맹 안에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고 대단히 황당한 적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1차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윗의 세 용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본문이 8절부터 다윗에게는 이러이러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용사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용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세와 분하야와 한 사람의 이름은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충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장군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성심과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주군인 이 다윗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중인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주군이 향수에 젖었습니다. 뭔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이 하필이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이 자기들의 주군인 다윗의 고향 마을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향 동네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자기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파다닥 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워라, 내워라, 그냥 이렇게 그냥 얼마가 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전쟁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제 향수에 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혼잣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23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조금 한탄이라고 할까요? 탄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명령은 아니었어요. 야, 얘들아, 빨리 가서 저기서 우물물 가져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 우물물을
참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어떤 탄식이었어요. 때는 수확철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확철이 몇 번 이렇게 이제 나눠 걸쳐 있지만 아마 요때의 수확철은 여름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전투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향수에 젖어서 자신이 어릴 때 그 양들을 먹이고 자기도 갈증을 해소하던 그 시원한 우물물, 예루살렘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우물에서 나는 그 우물물에 대한 그 향수에 이제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 전쟁도 없고 아무런 생각, 좀 복잡한 생각 없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노래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들을 이제 회상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세 용사가 보기에 다윗의 이런 상태가 단순한 푸념을 한번 늘어놓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다윗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황을 판단해 보니까 다윗 진영의 사기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총대장인 다윗이 이렇게 전의를 상실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풀이 죽어 있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전쟁을 치를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한 세 명의 장수가 서로 합의 끝에 이제 의기가 투합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쁘게 할 계략을 짰죠. 그래서 자기들 세 명이 누구 부하를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장수 세 명이 직접 적진을 돌파하고 가서 그 우물물을 직접 떠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셋 중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물 들어가다가 한 사람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그러면은 군대 전체의 치명적인 그러한 전력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손실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 군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다윗 군대가 졌다. 그럼 다윗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윗을 살리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기를 좀 북돋아주고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다윗을 포함한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될 일인 거예요.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해서 되겠냐? 수많은 비평가들이 이걸 비평할 수 있는 그런 뻔이가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용사가 자신들의 대장인 다윗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수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복 20km가 되는 이 길을 아마 말을 타고 갔겠죠. 그래서 달려서 그 물을 적진을 돌파하고 가서 길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떠온 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낙담하고 있던 이 다윗에게 기운을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떠온 이 물을 딱 받아드는 순간, 아, 잘했어! 역시 내 부하들이야! 이러면서 그 다윗 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어떤 군인 출신 대통령 중에는 이 자기의 그 이 훈련 중에 이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은 아닙니까? 이제 작전을 뛰는 훈련 상황에서도 부하들은 참 땀을 뻘뻘 흘리고 이 전투화도 신은 채로 잠을 자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그 야전에서도 대단히 호화롭게 뭐 샤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떠온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열심히 번 그 돈에 대해서도 이건 피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회를 주셔서 참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그때 이제 식당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붙여 주시면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했지만 그 붙여주시는 그 돈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의 피다.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지금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시절에 자기가 돌보던 일개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 고민한 사자와 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귀한 물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벌컥벌컥 들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 그 전장터의 동지들, 그 부하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세 용사의 이 목숨을 걸고 떠온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먼저는 세 용사의 이 행동을 통해서 목숨을 건 충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비평가들의 눈에 볼 때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일생에서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싶다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떤 일을 내 생명을 바쳐서 해보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정말 무모하게 보이는 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비평을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기꺼이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그렇게 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이걸 해보는 거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뭔가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도 우리의 주군 되시는, 우리의 대장을 되시는 우리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자들이고 빛을 못은 자들이고 불만이 있던 자들이고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기꺼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 그 우물이 있는지 베들레헴 곁에 베들레헴 성 곁의 우물. 그 우물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인생의 그 구원자를 만난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주일날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용원 선생님 혹시 아직 교차 안 하셨죠? 안 하셨죠? 오케이. 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에게 허락된 그 참 인생 70~80년 그 정도의 인생을 저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허투루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하고 허랑방탕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 인생을 쓰레기처럼 그렇게 소모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생각하며 귀하게 그렇게 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단계의 그런 이정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정리하게 됩니다. 아, 그 순간이, 아, 그때의 그 시점이 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내 삶의 이정표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아,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휴양에서는 그러한 이정표들을 우물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쳐가는 우물들, 우리가 지나온 삶의 그 족족들과 그 어떤 중요한 이정표들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아, 이것은 어떠어떠한 우물이 되겠구나. 주님, 저희가 참 우리 삶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참 여러 개의 그런 이름을 붙여준 그 우물들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일해 오셨는지를 참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인도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